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유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민족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 하나만으로 범죄자로 여겨지면 납치하든지 유괴하든지 모든 수단은 합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울은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사울이 이렇게까지 예수 믿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씨를 말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성에까지 자랑스럽게 가서 이들을 체포해 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열심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 이익, 자기 명성, 자기 기만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고백합니다. 스스로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에 근거하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형제 자매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내 주위에 사람 막 떠나가고 다치고 넘어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막 쓰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근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죽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고 강도 취급을 당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죽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 어떠한 자기의, 자기 명성, 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면 내 이익이 있으리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만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과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완전한 겸손 가운데서 부활의 기사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사울의 목적지는 다메섹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한시라도 빨리 죽여야 하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조금도 쉬지 않고 거의 다메섹에 다 왔습니다. 다메섹은 사울의 목적지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목적지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사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그를 만나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합니다. 요즘처럼 좋은 날에 12시쯤에 바깥에 나오면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어떤 조명을 더 밝게 비춰도 더 밝은 것 같지 않습니다. 태양을 완벽하게 박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정오에 그 다메섹 입구에 들어섰을 때 해보다도 훨씬 밝은 빛이 그를 내리비추었습니다. 26절, 26장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했습니다. 실로 엄청난 빛이었습니다. 사울의 얼굴만 비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쏟아 부어지는 빛의 폭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강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빛으로 만나 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방식이 빛인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울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만큼 그 인생이 지금까지 완전한 흑암이었습니다. 그 인생 전체가 어둠 덩어리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은 구약의 다니엘 이후로 최고의 인물입니다. 최고의 석학입니다. 명석한 두뇌를 지녔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신분, 최고의 특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분은 혈통과 율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습니다. 혈통이 순수할수록, 율법에 탁월할수록 그 사람은 가장 높은 신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순수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가 되면 이 혈통이 아주 흐지부지 구분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혈통이 가장 중요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지파의 남성만 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의 혈통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 형편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를 이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이 된 사람은 그의 사위 가야바가 됩니다. 다윗의 왕과 혈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왕과 혈통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족보에도 없는 헤롯 왕가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울의 혈통을 보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순수한 혈통을 가졌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율법으로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교수 밑에서 최고의 학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사울의 스승은 율법의 당대에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율법의 아름다움도 같이 꺼졌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의 탁월한 선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음한 교훈을 받았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대제사장을 뽑으라면 이 사람이 가장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신분, 최고의 학문, 최고의 두뇌, 최고의 특권, 최고의 학벌 가진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인생을 지금까지 가장 흑암 가운데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암흑덩어리였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진정으로 깨닫고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특권과 이 모든 지식과 이 모든 신분과 이 모든 지위와 이 모든 명석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부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경멸하는 것은 정말 어둠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경멸하고 빛을 무시하고 빛을 부수었으니 얼마나 흑암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동료 형제 자매들을 의도적으로라도 축복을 해야.